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참 편한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때로는 우리가 참 불편한, 때로는 만나기 싫은 그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기 쉽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편안한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정말 불편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첫 번째는 화평함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 먼저 있고 거룩함이 그 다음입니다. 화평하다라는 것은 분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특별히 거룩함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 좀 평화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화평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화평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돌아보며 먼저 거룩함을 확인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열심히 쫓는 것처럼 끝까지 추적하는, 내가 누군가를 잡아야 돼요.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면은 이것이 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력으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쫓으라, 무엇을 그렇게 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화평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을,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힘을 내서 생명을 다해서 쫓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화평함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삶,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쫓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에 관심이 갑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당장 요즘 뭐 보면은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실질적인 임금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더 속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아니 어떠한 은퇴 후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소홀히 하기 쉽냐면 화평, 거룩함,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집중하는 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화평함을 쫓는다는 것, 거룩함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존 라일의 그 거룩, 성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레이기의 말씀을 먼저 묵상했고 이제 존 라일의 그 책을 통해서 거룩,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런 거룩, 이제 성결함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성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 성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결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 성결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 마이크가 보면은 줄이 없습니다. 와이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마이크 끝하고 저 믹서 사이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같은 마이크로 같은 주파수라면 한 마이크, 두 마이크가 다 같이 막 움직이니까 아주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크, 한 마이크 따로따로 각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누구하고 딱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뭐 저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저라고 판단의 기준이 없겠어요? 하지만 내 생각도 있고 내 서운함도 있고 내 불편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목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약점이 있어요. 목사는 강단에 서서 말은 참 잘한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한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좀 약간 행위적인 것이겠지만 살림을 짊어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예배 시간에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은 적이 있어요. 사모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보따리를 짊어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까? 내 남편이지만 저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하고 집에서의 삶이 너무나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타나는 내 남편의 모습보다는 강단에서 저렇게 설교하는 내 남편이 좋으니까 저것이 나의 남편이라 생각하고 나도 강단에서 같이 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예화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들에게 강대상에서의 설교단에서의 그 설교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당되죠. 집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자기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고소고발을 하면 안 된다, 말은 어떤 그러한 그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자기가 아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좀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가 피해자들과 온전히 어떠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또 성도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데에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자꾸 목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어떠한 시간 속에서의 그 회개의 모습도 중요한 건데 조급한 거죠.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거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뭐 고린도전서의 말씀 있잖아요. 분쟁하지 말라, 상소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편가르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 그러려고 그런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자기가 리더의 자리로 설교자의 자리에 서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회개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것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시간이 지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에, 20년이 지났을 때, 30년이 지났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에도 그 삶이, 그 사람이 존중받고 그렇게 살았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할 그러한 열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살아있을 때의 그 삶을 보면 핍박이에요. 살아있을 때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나중에 그가 쓴 글들도 확인하게 되고 편지들도 확인하게 되고 또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간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어떤 목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뭐 논쟁이라기보다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으로 존경받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고 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싶은 과정 가운데에 그분이 원하는 이제 돈, 액수, 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또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왜요? 그분의 평소의 그 설교가, 평소의 말씀이 전혀 그런 것과는 연결되지 않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존경했어요. 어떠한 그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강의하고 하면은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교를,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듣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 문제가 걸리니까, 말은 참 잘했는데 설교는 참 잘했는데 자기는 설교로 다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결국 말은 잘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런 것이 목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동시에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목사는 목사로서 이 목회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제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매맞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도 바울이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래요. 얘기하래요. 대화하래요. 함께 일하래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은 안 보죠. 그냥 탁 던져놓아버리고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 다 주고 간다고 하고 가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 때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남편도 거룩하게 나한테 접근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나한테 거룩하게 접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가, 가족이 나한테 선한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가, 형제들이, 성도들이 나도 선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나를 선대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들, 뭐 아니면 형제들, 관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솔직히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잖아요. 너가 먼저 은혜 받았지 않았냐? 너가 먼저 용서 받았지 않았냐? 너가 먼저 사랑받지 않았냐? 너는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 너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 너는 더 큰 것을 받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 동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지난주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할 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율법,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정말 내보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결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면 그의 거룩함은 솔직히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질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의 전통 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할례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보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보통 우리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처럼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거룩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은 레위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희생제사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완전하게 딱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인데 너희도 이 땅에서 그 온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온전하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지옥에만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만 안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죄인인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알겠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삶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보는 열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으로서의 그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아내로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로서의 그 열매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들이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첫 번째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을 훈련받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진짜 좋은 곳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니 거룩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그 삶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그 삶, 예배자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하고 자라간다고 표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온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의 노력은 무슨 관계일까? 솔직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을까요? 이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 뿌리와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나무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딱 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라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지로예요. 빵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 자신이 피나는 정말 열심을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어떠한 말씀이 많이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주, 다름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전력 질주하는 거. 우리가 천천히 여유롭게 뛰는 것이 아니라 1등을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하라고 마시고 치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예화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 형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잘 많이 아는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중에 그 지명이 분이엘이 되었는데 분이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생각나세요?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그 야곱의 그 노력이, 야곱의 그 선한 싸움이 막말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속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형을 만날 때 그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우리 성화, 성결과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의 노력과 연결되는가? 좀 그러한 질문도 제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그 야곱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에서가 야곱하고 싸우려고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자신들의 그 가족을 나누고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다 보내고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 혼자 얍복 나루에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은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또 자기 딴에는 형 에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씨름을 했냐면 자기의 환두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아니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알죠.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답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형 에서에게 죽지 않는다. 형 에서가 나를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당신이 나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막 안 놓는 거예요.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큰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려면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이런 정도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좀 뭐 살만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감사해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한다면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불러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은 진짜 속이는 삶이에요. 형 에서도 속였고 자기 아버지도 속였고 삼촌도 속였고 뭐 그런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야곱 이겼어요, 진짜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 너 이겼다.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양보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야곱이 그 하룻밤 씨름한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 이겼다라고 해줄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노력으로 따진다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노력하고 비교해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내게 왔을 때에 그 순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야곱처럼 살아야지. 그것이 그러면은 계속 야곱처럼 불안하고 형에서는 전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혼자 막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벌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자유함,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결과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듣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적용하고 다시 적용하고,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 만족하고 포기하고 안 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마더스데이에 엄마한테 카드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들이 마더스데이에 엄마한테 카드를 보내는데 10살 때, 11살 때 보내는 카드하고 성인이 되어서 보내는 카드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는 5불, 10불만 넣어도, 야, 그래, 너가 엄마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22살,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카드를 딱 쓰고 5불짜리 딱 하나 넣어놓고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다 무슨 생각이 딱 들겠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5불에 머물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커갈수록 받는 것은 50불, 100불 단위는 자기는 커지면서 자기가 주는 것에 대한 그 단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 변화시키는 게 그래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곱하기 2는 해라, 그 다음에 너 그러면 안 된다, 아예 엄마 아빠 돈이 다 엄마한테 받은 돈인데 내가 꼭 카드를 넣어야 돼요? 아빠 그렇게 생각해요? 돈 좋아해요? 아빠? 그렇게 마냥 물어보면은 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떡해요? 그래 좋아한다, 그래도 너 넣어야지 라고 말을 하고 그냥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불이든지 10불이든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 헌금은 그냥 5불 정도만 드려도, 1불 정도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함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무리해서 막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라가 지금 두 살이에요? 한 살이야? 두 살이야? 두 살이지. 아라가 1년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자기 요구사항, 아까 제가 오면서 예배 잘 드리면은 깎아줄게. 그런데 엄마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옛날 같았으면 한 살 같았으면은 아 엄마가 괜찮아요 하면은 따라서 괜찮아요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라는 말은 아니고 네 주세요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하셔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 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웁니다. 하지만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 너 헌신했구나, 너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